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희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굉장히 우리가 다른 데서 접하는 어떤 철학, 사상 그리고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점에 있어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 생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며 우리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이치가 사실은 그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없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란 죽음인데 그 죽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아주 극명한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의 내용은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애굽에서 억울하게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또 그 집 주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유명한 만인지상 1인지하의 위치에 선 그 상황에 이르러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장면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고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였다 라는 뜻을 가졌다. 아들 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고생, 자신이 겪은 고난, 그리고 현재 본인의 위치,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본인에게 어떻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의미이고 본인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일과 아버지 집안일을 잊게 했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실이 본인에 봤을 때는 크나큰 상, 영광, 권세라는 는 모세의 이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총리가 된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이른바 성공이라면 그 전에 본인이 겪었던 것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억울함이었다라는 요셉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차나임 이름을 지었을 때도 드디어 내가 고생한 내가 억울하게 아무런 나의 잘못 없이 이 자리까지 이끌려와서 참 이 어려운 세월을 견딘 이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나에게는 성공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험 또는 겪어야 될 어떤 과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란 것은 일종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 쉽게 얘기해 실패의 사인,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 저것은 성공하고 잘나가고 있다는 조건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 예를 들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지위, 재력, 명예, 그런 권력을 얻고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서면은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본인이 한 어떤 노력, 희생, 봉사, 순종,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믿음의 결과로 상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정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고난이란 결국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죄, 시험, 벌의 의미에 가깝고 그 고난이 그치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은 아까 얘기한 실패의 반대의 개념인 믿음에 있어서의 성공, 정도, 옳은 것, 그리고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녀보면은 물론 교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본보기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본 어떤 장면에 보면은 이런 걸로 드러나죠. 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청년부 회장은 그 좋은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원래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큰 환난을 당하면 혹시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었는지 새벽기도를 게을리 나왔거나 헌금을 삥땅을 쳤거나 나도 마음속으로 모르게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거나 혹시 이런 것이 없었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충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심화가 되면 잘못해서 교회는 결국 성공한 자들만 모이고 실패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창피해서 못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도 보곤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성공, 행복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우리나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저희가 지금 요셉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다른 인물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으로 가시죠. 욥은 다 아시다시피 죄에서 떠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는데 지금 고난, 아주 극심하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와 정신 간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이까 바도 괴물이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지금 간구하는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님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놔달라. 나를 이제 고통 가운데 놔서 죽게 해달라. 도대체 침 삼킬 동안까지도 나를 간섭하고 단련하는 걸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인 거죠. 고통과 고난이 그야말로 고통인과 고난이란 것은 억울함의 극치란 얘기입니다. 욥은 본인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욥의 생각에 의하면 범죄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이 내려지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 자신의 상식에,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공의와, 그러니까 정의는 그 행동에 맞는, 본인의 행실에 맞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죄를 진 것이 없는데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욥, 사람이 생각하기에 고난이 없는 가장 마지막, 가장 기본적인 상태인 죽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짓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니 그러면 내 차라리 이 억울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나를 죽게 내버려 달라. 왜 나를 붙들어서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 라는 게 욥의 생각입니다. 욥이 봤을 때 역시 고통과 고난은 행복과 축복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반대로 본인의 행동에 합당한 축복과 행복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친구라 하지만 원수 같은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입니다. 욥기 8장.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자주 보게 되는 문구가 나오죠. 속칭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문맥도 모르고 듣기 좋아서 액자에 걸어놓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욥의 친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네 자녀들이 벌을 받은 것,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죄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벌을 주는 그런 나쁜 분이시겠느냐? 정의를 곱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때문에 너는 어서 빨리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자, 욥과 친구가 말로는 대립하고 서로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고통, 고난, 행복, 축복에 대한 관념, 사고관에 있어서는 둘이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행동에는 반드시 성공이 오고 죄에는 반드시 벌인 고난이 온다. 때문에 고난을 자아가고 있는 지금 욥은 벌을 받는 것이요. 이 벌,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성공이다 라는 생각은 욥이나 그 친구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로 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불평불만을 합니다. 늘 자기들을 애굽에서 데려나와 광야에 데리고 온 곳에 대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편한 생활 때문에 늘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그들을 돌아볼 때 참 참을성 없고 참 미련하고 아니 밥 며칠 굶는 게 그렇게 대수고 물 며칠 못 마시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모세와 아론에 찾아가서 따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이 참 미련한 것들이라고 속단하시기 쉽겠지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종살이가 끝나서 홍해를 건너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했는데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생활이 과거 종살이했던 애굽의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고난인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애굽의 바로나 귀족처럼 잘 살고 부강해지기는 커녕 본인들이 봤을 때 최소한의 삶의 조건조차 충족이 안 되니까 본인들의 삶이 실패하고 있다. 잘못됐다. 아, 나 사기당했구나 라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왜요? 분명 만군의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리시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고난과 고통이 더 없어지고 더 평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고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보다 비교했을 때 결코도 삶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해지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왼수 같은 주변 사람들이나 아, 그 왼수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날 괴롭히는 방법을 연구하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더 힘들게 상처받게 만들죠. 여러분께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내 삶이 평안해지고 평탄해지고 왜 행복해지지 않는 건가? 왜 나는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 고난은 왜 더 세지는가? 자, 우리가 알던 행복의 조건, 우리가 아는 실패의 조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식들을 잠시 밀어놓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다 아시리라 믿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기를 원해서 본인의 유산의 목 분깃을 받아 나갔다가 방탕하게 살아서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라고 돌아가는 그 얘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19절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담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담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가락지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짐승들을 잡아 잔치를 열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는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의 불만은 이거죠. 아니, 저 방탕하고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한 애한테는 잔치를 베풀고 지금까지 수고한 나한테는 잔치는커녕 아주 작은 짐승 하나 잡은 일이 있느냐. 두 아들한테 있어서 그들이 받을 보상이란 행복이란 어떠한 개념인지를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거고 큰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명령에 어김이 없이 살았지만 사실 두 아들이 바라는 것은 똑같이 물질적인 보상이죠. 그것이 마땅히 주어지지 않아야 할 둘째 아들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큰아들의 분노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나는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저 배은망덕한 나쁜 놈한테만 주느냐가 큰아들의 얘기죠. 사실 두 아들을 바라는 행복은 때문에 재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 큰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보통 탕자의 비유에 이 내 것이다와 네 것이로다를 읽고 사실 실감이 잘 안 가시죠. 저희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 우리 마음에 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이 둘째 아들처럼 살찐 소라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니? 둘째는 나를 떠나 있었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들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눈여겨봐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란 아버지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 재화와 재물이 넘치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으로 아까 보셨던 요셉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 아까 보셨던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본인의 행복, 본인의 축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즉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지은 것은 그것이 자기의 성공이요 보상이요 행복이라는 선언인데 방금 보신 탕자의 비유로 그럼 요셉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냐?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이란 무엇이었냐를 보자면 41장이 아닌 그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냥 억울하게 잡혀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아는 형통이란 개념과 얼마나 여기 말한 형통이 다른지를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가는 게 형통입니까? 그 형통이란 단어 앞에 무슨 말이 나온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61, 그러니까 구약성경 61페이지, 39장 22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장면입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범사에 형통한답니다. 범사에 형통. 쉽게 얘기해 무슨 일이든지 잘 되더라입니다. 그 무슨 일이든지 잘 되더라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신이 함께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팔려가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라 감옥 가는 걸 빼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가는 곳이 복을 받게 되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간 감옥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을 가리켜 형통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나중에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서 히브리어로 본인들, 그러니까 각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사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알아듣죠. 요셉의 목전에서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은 본인이 기억한 어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사악하고 악독하여 자기를 돈 받고 팔아넘긴 그런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본인의 신분, 본인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요셉이다. 당신들이 옛날에 팔아넘긴 요셉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요셉을 이끄신 거죠. 요셉은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행복은, 요셉의 축복은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은 여러분의 고난이 그치는 것도, 여러분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이요 우리의 행복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걸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부인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께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데 이르는 그 구원의 사역. 여러분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고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래서 겪게 된 고통이 그래서 가볍고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느껴지고, 고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시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참 힘들고 괴롭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가운데 욥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침을 넘기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영광되고 더 위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받으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목적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고, 이제 남은 한 주 세상 속에서 또 괴로움 속에 사시면서 슬프시고 힘드시고 괴로우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몸소 깨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미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실족하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 쉬우니 주님께서 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상이 우리 안에 허락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매일매일 새롭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남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남포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